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 7월 16일 금요일에 뉴스통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은입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집에서 직장일을 보는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아졌어요. 그런데 재택근무 말고요. 재텔근무라는 것도 있다고 해요. 집 대신에 호텔에 머물면서 일하는 걸 재텔근무라고 한다고 하네요. 한 달 월세 낸다는 생각으로요. 고급 호텔의 방을 잡고 호캉스도 즐기면서 일을 한다는 건데 이걸 워케이션이라고도 한답니다. 일을 하면서 즐기는 휴가라는 의미죠.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이 일상을 바꾸면서 최근에 이 한 달 살기가 더 각광을 받고 있다는데 그래서 기업들이 재택근무와 리프레시 휴가를 장려하면서 제주나 강릉뿐 아니라 서울에서도요. 특급 호텔을 중심으로 장기 투숙하면서 일도 하고 휴가도 즐기는 사람들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거 참 괜찮은 방법인 것 같네요. 뭐 여유롭게 휴가 즐기면서 호텔에서 일을 하면 능률도 더 오를 것 같고 저도 그런 재택근무 한번 도전해봐야겠습니다. 자, 금요일에도 변함없이 오늘의 순위 뉴스 7 전해드리고요. 북한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지금 북한은 이 시간도 함께 할게요. 오늘 더 깊은 뉴스 시간에는요. 최근에 정말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죠.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이야기 들어볼 텐데 그렇지 않아도 전 세계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더 심화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상황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은 온갖 신기술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뉴스 신세계 코너로 함께하고요.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및 은값, 환율도 알려드리고 신재은의 생활중국어 오늘도 함께합니다. 자, 먼저 오늘의 순위 뉴스 7부터 듣고 올게요.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소개해드리는 순위 뉴스 7입니다. 먼저 7위 뉴스입니다. 최고령 국군포로 귀환자였던 이원삼 씨가 지난 14일 오후 6시께 향년 96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씨는 국군 창설 멤버로 6.25 전쟁 휴전협정을 이틀 앞둔 1953년 7월 25일 포로로 붙잡혔습니다. 이후 북한 탄광에서 일하다가 2004년 10월에야 탈북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1994년 고 조창호 종의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북한을 탈출해 국내로 귀환한 국군 포로는 총 80명입니다. 올해 이 씨를 포함해 4명이 숨지면서 생존자는 16명이 남았다고 국군포로 송환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6위 뉴스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최근 유엔에 자국의 식량난과 의약품 부족 현상 등을 자인하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외부의 지원을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15일 북한이 유엔 고위급 정치 포럼에서 자발적 국가별 검토 VNR 보고서를 공개한 배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이 보고서가 곧 외부의 지원을 호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에너지, 식량, 식수, 위생 문제 등이 언급된 것은 앞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이것들이 우선 관심 분야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은 5위 뉴스입니다. 한국 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 중인 가운데 16일 신규 확진자 수는 1,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536명 늘어 누적 17만 5,04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보다 63명 줄었지만 확진자 수 자체는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낮 시간대 4명,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로 제한한 데 이어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4위 뉴스입니다. 억만장자 제프 베이조스와 함께 우주여행을 갈 마지막 동승자는 네덜란드의 18살 예비 물리학도 청년으로 정해졌습니다. 일간 워싱턴포스트 등은 현지시간 15일 우주탐사기업 블루 오리진이 자사의 로켓 뉴 셰퍼드를 타고 베이조스와 함께 우주여행에 나설 또 다른 동승자가 대학 진학을 앞둔 올리버 담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뉴 셰퍼드는 20일 미 텍사스 서부의 블루 오리진 발사기지에서 이 회사의 첫 유인 우주 비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3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특별정상회의에서 비대면으로 만날 예정입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시 주석이 저신다 하던 웰링턴 총리 초청으로 APEC 화상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도 참석 의사를 밝힌 상태라 3국 정상의 화상 대면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3개국 정상이 만나는 건 지난 4월 미국이 주최한 화상 기후 정상회의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2위 뉴스입니다.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크게 둔화했습니다. 15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은 7.9%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1분기 경제 성장률 18.3%보다 크게 둔화한 수치입니다. 지난 1분기에는 작년 코로나19 확산 충격에 따른 기저효과 덕분에 사상 최고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2분기 들어서는 이런 요인이 사라진 효과가 컸습니다. 로이터통신은 공식 발표 자료는 높아진 원자재 가격이 공장 활력을 저해하고 코로나19 확산이 소비 심리를 억눌렀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뉴스입니다. 서유럽에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이칠란드와 벨지크에서 약 70명이 사망했습니다. 영국 BBC 등에 따르면 도이칠란드와 벨지크, 네덜란드에서 폭우로 불어난 물과 급류에 주택이 붕괴하고 자동차가 휩쓸리면서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도이칠란드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와 라인란트 팔체주에서 각각 최소 30명, 28명이 목숨을 잃어 가장 피해가 컸습니다. 강이나 저수지 인근 주민들은 당국의 대피령에 따라 집을 떠나 고지대로 이동했으며 도이칠란드에서만 최소 20만 가구의 전기가 끊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순위 뉴스 7이었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북한의 현재 상황을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지금 북한은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정화 기자와 함께 북한 소식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평양시의 1만 세대 살림집 관련 소식이네요.
네, 최근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입주자 조기 선발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NK는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지난 5일 방침으로 평양시 1만 세대 건설 살림집 올해 입사 계획 지시가 내려왔다며 네. 기본 내용은 군, 정권기관의 추천하에 사동, 송화지구 입주 대상을 일찍 선발하라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지시는 평양시 인민생활 안정을 위한 김정은 동지 방침 집행 대책안 형식으로 내각에서 평양시 만세대 살림집 현장 실무진 건설 상무지휘부와 평양시 인민위원회에 각각 하달이 됐습니다.
네. 자, 조기 선발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뽑히게 될까요?
네, 일단 당과 정권기관에서는 건설장 주변의 철거지역 주민, 노력혁신자, 전쟁 로병, 영예군인, 제대군관 등을 우선 선발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네.
군대의 경우는 주변 군부대 가족 위주로 대상들을 선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지난해 7월 인민군 종합포사격장 확장공사 명령으로 퇴거 조치됐었던 딸기밭 강제 철거 주민들을 우선 대상에 포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여기에 올해는 입주 예정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시점에서 입주 대상자를 선별하는 게 좀 빠른 조치는 아니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네, 북한에서는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통상 대상자 선별 및 입사증 발급은 시공 합격 판정 1개월 전쯤에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네.
좀 촉박한 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네요.
하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번 조치는 다른 경우에 비해서는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를 통해 향후 5년 동안 평양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을 공언했던 북한 당국이 이 해당 사업이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걸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한 군량미 배급을 지키지 못한 당국이 주택 선물을 통해서 주민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겠다는 의도가 내포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조치로 성남 민심이 좀 달래질지 모르겠네요. 실제로 현지 주민들 반응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요.
네, 일단 건설 현장에 동원됐던 주변 주민들을 네.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리마 속도로 건설한다더니 이제는 평양 날파람 공법이다. 그러니까 날림식 공법으로 속도만 중요시해서 좀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이 부실 건설에 따른 붕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네.
또다시 자력갱생으로 돌파하라는 말이냐 이런 불만도 나오고 있는데요. 연말에 입사하는 살림집의 80%는 뼈다귀, 그러니까 건축 골조만 건설됐기 뻔하기 때문에
네.
온돌이나 문, 창문, 도배, 방풍도 결국은 우리가 직접 해야 추운 겨울을 날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사하려면 또 돈이 들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반쪽짜리 대책 아니냐 뭐 이런 반응인 것 같은데 자, 정부에게 기대를 안 하는 주민들의 반응을 북한 당국이 좀 따끔하게 새겨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지난달 30일에 해주 농기계 공장 앞마당에서
네.
주요기관 간부들과 중학생, 대학생을 포함한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공개 재판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한국 영화와 음악 편집물 등 소위 자본주의 녹화물을 시청하고 주변에 유포시킨 혐의로
네.
대학생 3명에 대한 공개 재판이 열렸던 겁니다.
아이고.
이 공개 재판을 받게 된 대학생들은 죽쇠를 찬 상태에서 단상이
네.
오르게 됐고요. 이 학생들의 부모와 또 이 부모들이 소속된 기관의 당 비서 및 기관장까지도 소집이 돼서 맨 앞줄에 앉게 했다고 합니다. 뒤이어 각 학생의 이름과 부모의 이름은 물론 어떤 집안의 몇째다 이런 것까지 일일이 거론하면서 앞으로 시내에서 머리를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할 것 이러면서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고 합니다.
자, 한국 영화 보거나 뮤직비디오 봤다는 이유로 대학생들이 족쇄 차고 이렇게 공개 재판 받아야 한다는 게 사실 뭐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근데 문제는 이후에 좀 주변 대학으로 검열이 확대됐다고요?
네, 이번 사건이 발생한 뒤에 북한은
예.
해주 사범대학을 비롯한 시내의 모든 대학에 당장 검열조를 파견해서 이 학생들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현상들을 모조리 뿌리 뽑겠다고 선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특히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정치투쟁, 계급투쟁으로 간주하고 이 적들의 반동사상 문화가 침습하지 못하도록 자수하는 사업, 신고하는 사업, 감시하는 사업 정말
그렇고.
전방위적으로 감시를 하겠다는 네. 건데 이런 거를 전 군중적인 운동으로 버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또한 적발이 될 경우에는 뭐 출당, 철직, 추방까지 각오해야 한다면서 아주 강도 높은 처벌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이 자본주의나 민주주의라는 이념적인 걸 북한 사회에 좀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사실 처벌로는 붙잡을 수가 없는 그런 큰 조류죠. 이런 것들을 인정을 북한 당국이 언제쯤 하게 될지 안타깝습니다. 자, 지금 북한은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정아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2019년에 데뷔한 걸그룹입니다. 있지가 2020년 여름에 발표한 노래예요. Not shy. 들어보시죠. Not shy. Not my thing. 난 다 원했던 다. Yeah. Not shy. Not my. 난 빨리 원하는 걸 말해 못 가지면. 네, 세계 뉴스나 이슈, 역사나 다양한 정보를 더 깊이 있고 흥미롭게 풀어봅니다. 더 깊은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유한 평론가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자, 인구절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방송에서도 사실 몇 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예.
요즘 몇몇 나라에서는 인구절벽이라는 단어를 넘어서 인구지진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예.
자, 오늘은 최근에 계속해서 전 세계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를 짚어주신다고 하는데 우선 인구 지진이 어떤 걸 뜻하나요?
말씀하셨던 대로 인구 절벽을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한 몇몇 나라에서 인구 지진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인구 지진, 에이지 쉐이크라는 단어의 뜻은 네.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 인구가 급감하는 것을 뜻합니다. 영국의 작가이자 인구학자인 폴 월리스가 1999년 인구 감소와 고령 사회의 충격을 지진에 빗대 만든 용어거든요.
네.
자연 재앙인 지진보다도 급격한 인구 고령화의 파괴력이 훨씬 크다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네.
월리스는 그 생산 인구보다 고령 인구가 많은 인구 지진을 리히터 규모 9.0의 대지진에 비유했는데 참고로 동일본 대지진 당시 진도가 9.1이었어요.
네.
예, 그렇게나 엄청나게 강력한 지진에 빗댄다. 이거 그만큼 파괴력이 크다는 뜻이죠.
그러게요. 정말 뭐 엄청난 비유고 좀 무섭기도 한 비유인 것 같은데 보통은 저희가 인구 절벽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나요?
네. 예, 저는 인구 절벽이라는 단어를 썼죠. 인구 절벽은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주장했던 이론이고요.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한 국가나 구성원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인구 분포가 마치 절벽이 깎인 것처럼 역삼각형 분포가 된다는 의미인데
네.
이제 인구 지진은 이거보다 더하다는 차원에서 절벽 대신 지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추세, 뭐 인구 지진에 이제 인구 절벽 이런 얘기 나오는데 현재 전 세계적인 현상인가요, 이게?
이를 위해서 미국 네. 워싱턴 대학교 의과대학 보건계량 분석 연구소 IHM이라고 하는데요. 꼭 1년 전에 논문을 하나 발표했었습니다. 이 연구소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환자와 사망자 규모 등을 연구하는 곳이었고
네.
이런 질병 연구로 국내에 많이 알려진 곳입니다. 논문의 요지는 현재 78억 명인 전 세계 인구가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로 2064년에 약 97억 명을 정점으로 찍고
네.
감소세로 돌아서서 100억 명까지 안 간다는 거예요. 2100년에는 88억 명으로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태국 등 아시아와 에스파냐 등 동부, 중부, 유럽 23개 나라에서
네.
2100년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그렇군요.
34개 국가는 인구가 25에서 50%까지 줄어들고 중국도 이 기간 동안 인구가 48%나 감소할 것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 인구가 오히려 줄어들 거다라는 그런 추측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뭐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도 있긴 있나요?
그러니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인구는 약 30억 명으로
예.
지난 2017년과 비교해보면 한 3배 가까이 급증한다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나이지리아는 인구가 7억 9,100만 명으로 늘어나서 중국의 7억 3,200만 명을 제치고 인도 10억 9천만 명에 이어 세계 2위 인구 대국이 될 것이다.
의외네요.
와, 이런 것까지 다 예. 학자들은 보는 거예요. 4위와 5위는 미국과 파키스탄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를 두고 IHME 연구소의 크리스토퍼 머레이 소장은
네.
어떤 국가는 출생아가 급격히 늘어나는 베이비붐을 겪고 또 어떤 국가는 출생아가 급격히 줄어드는 베이비 버스트를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인구 증가도 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정리해보면 전 세계에서 지역별로 조금 불균등하게 인구의 증감이 진행이 되지만 결국은 종합해보면 세계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 맞나요?
예. 예,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합계 출산율이라는 게 있어요.
예.
오늘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한 여성이 가임 기간,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 보통 15세에서 49세까지를 네. 보는데요. 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이 합계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체로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은 합계 출산율이 높고
네.
그 외 나라들은 합계 출산율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 지역은 당분간 인구가 증가하지만 나머지 나라에서는 반대 현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2010년부터 2017년 사이에 인구가 매년 2% 이상 늘어난 국가들은 주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었습니다.
네, 자, 아프리카 같은 곳은 사실 식량 걱정도 심한 나라들이 많은데 인구가 늘고 또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는 나라들의 인구가 줄고 뭐 현실적으로는 반대가 되면 좋겠는데 나라별로 합계 출산율이 좀 어떤지 정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시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 금융기업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보고서를 편했어요. 글로벌 출산율 급락과 시장 함의라는 보고서에 이 출산율들이 잘 나와 있는데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는 코로나가 인구 감소 현상을 가속화시켰다 지적을 했습니다. 일단 중국의 출산율은 4년 연속 감소한다. 지난해 중국 신생아 수는 1200만 명으로 마오쩌둥 시대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중국 출산율이 지금 1.3명이거든요.
네.
한 명의 여성이 1.3명을 낳는다는 거죠. 미국은 1.7명, 일본은 1.4명. 더 중국이 낮다는 거죠.
네. 중국이 워낙 인구가 많은 곳이라서 좀 의외인데 산하 제한 정책 때문에 혹시 그럴까요?
그런 이유도 있겠죠. 유엔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50년에 걸쳐 중국 등 55개의 나라의 인구가 최소 1%는 줄어들 것이다 추정하는데 왜냐하면 출산율 2.1명을 믿던 나라가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2.1명이 뭐냐면은 인구학에서 한 나라가 현재와 같은 수의 인구를 유지하려면 출산율이 적어도 2.1명이 되어야 한다. 왜?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거 유지하려면 두 명은 돼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뭐 불의의 사고라든지 뭐 아이가 그 자라지 못하는 환경도 있을 수 있겠는데 2.1명이 기준이에요. 출산율이 2.1명 이하인 곳은 지난 1955년 4곳에서 1990년에는 61곳으로 늘었고 2020년엔 91곳. 그러니까 출산율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2040년에는 124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현재와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순식간에 세계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뭐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오늘 또 이렇게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짚어주시니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합니다. 첫째는 어린이 사망률이 줄어들면서 여성들이 자녀를 적게 낳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뭐 많이 뭐 세 명, 네 명 막 낳는다 이제 한 명, 두 명 낳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피임이 광범위하게 보급되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가장 큰 것 같은데 여성들이 이전보다 본인의 교육과 직업에 관심을 쏟는 것이 많아졌다.
그렇죠.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인구가 줄어든다. 그럼 이게 정말 나쁜 거냐? 이걸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줄어들면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들도 많다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머리의 수장이 예측된 이 인구 감소 추세가 입이 떡 벌어지는 수치다. 라면서 엄청난 사회 변화가 불가피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든 사람들이 더 많은 역 연령 구조가 되면 정말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인구뿐만 아니라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생산 연령 인구 15살에서 64살까지의 일할 수 있는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면서 경제 성장에 어려움이 당연히 오겠죠.
그렇겠네요.
재정적 부담도 커지고요. 또 당연히 청년 인구가 감소가 되니까 각국의 군사력과도 연관이 돼요.
그럴 수 있겠네요.
군인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구는 어쨌거나 국력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 월의 수장은 궁극적으로 세계 질서 재편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군요.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또 인구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일 텐데 사실 출산율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좀 해결 방안이 있진 않을까요?
영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으로부터 이민 유입을 통해서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이걸 대응을 했습니다.
외부에서 채우는 거네요.
근데 전 세계에서 이렇게 다 줄어드는데 이건 답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국경을 개방하는 것이 선택인 시대에서 이민자들과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는 시대로 바뀔 것이다 라고까지도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일부는 이제 일부 국가에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조금 등의 제도 우리나라도 이거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도 하고 있습니다. 저조한 출산율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쇠리에는 이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끝에 출산율을 1.7명에서 1.9명까지 늘렸지만 비슷한 노력을 들은 싱가포르는 여전히 1.3명에 그치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출산 지원금 주고 이런 혜택을 줘도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꽤 오랫동안 네. 핀란드, 불란서, 한국 그리고 이란 같은 나라들은 여성들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네.
대부분이 금전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었는데 이 금전 보상만으로는 출산 장려 효과가 없다. 이런 사실이 속속 드러납니다.
네.
러시아도 2007년부터 출산 지원금 제도를 도입했어요. 처음에는 둘째와 셋째 아이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나왔는데
네.
거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출산율은 계속 곤두박질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푸틴 대통령이 첫째 아이 나오면은 $7,600,
네.
둘째 아이 출산 시에는 $2,500를 주는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게 효과가 있을런지 미지수라고 해요. 중국도 이제 그 악명 높았던 그 한자녀 정책 폐기했어요.
네.
이 베이비 붐이 볼 것이다라고 중국 당국자들이 기대했지만 그해 출산율은 아주 미세하게 증가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네, 결국에는 뭐 이렇게 돈으로 뭔가 좀 해결책을 삼기는 힘든 것 같은데 흔히들 우리가 인구 정책에 성공한 나라 하면 불란서를 꼽잖아요. 불란서에서는 어떤 정책을 펼쳤고 또 어떤 이유가 있길래 인구 정책이 좀 성공을 했을까요?
1993년 출산율 1.65명을 기록했던 불란서는
예.
출산율이 2.2명을 넘어서면서 저출산 극복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합계 출산율이 2020년 지금 현재로서는 1.86명으로 OECD 국가에서는 가장 높거든요.
네.
그리고 불란서 국민들은 출산 장려 정책을 거론할 때마다 자신들 나라를 거론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대요. 수치상 조금이라도 떨어진 것에 대해서 아주 나라가 뒤집힐 듯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네. 것이 어쩌면 이제 불란서 인구 정책이 성공한 이유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산율을 그만큼 중요하게 국민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또 아이들도 많이 낳는 그런 현상이 아닐까 싶은데
네.
아무래도 좀 인구에 대한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불란서 국민들이요.
불란서는 경제적 네. 이유로 출산을 회피하지 않도록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국가가 직접 지원합니다.
양육비를요?
네. 불란서 아이들의 90% 이상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립 유치원에 무상으로 교육받고요.
네.
16세인 초중등학교까지 무상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란서는
네.
GDP, 1인당 국민소득의 4.7%인 약 1,316억 달러를 출산 장려를 위한 보조금으로 지불하고 현실적으로 확실한 방법을 활용해서 저출산 위기를 극복했는데
네.
사실은 불란서의 인구 정책이 성공한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궁금해집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네.
불란서 출산 장려 정책의 핵심은
예.
국민이 국가의 근간이라는 공동체 의식에서 출발합니다.
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께서 태어난 아이 혼외 출산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따가운 시선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장기간 힘을 쏟아온 불란서는
네.
여성들이 결혼 여부와 전혀 상관없이 한 명 이상의 아이를 낳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인을 통해서 알아봤어요. 직접. 20대 불란서 여성들 같은 경우는
네.
결혼을 안 해도 전혀 상관없는데 아이는 어서 가져라 라는 것이
네.
불란서 부모들의 지극히 일반적인 태도라고 합니다.
네. 한국에서 그런 부모님 계시면 뭐 저런 부모님이 다 있나 하실 뉴스인데 좀 독특하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불란서에서는 결혼하는 것과 네. 아이를 낳는 것을 별도로 생각해요. 결혼해서 낳기도 하고
네.
혼자 살면서 낳고 동거를 하면서도 낳고 뭐 아이 낳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 없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왜? 그거 다 양육비 나오거든요.
그러게요.
사회적으로 아이를 낳는 가족 형태가 광범위하고 이에 따라서 여러 형태의 가족을 사회적으로 허용하고 모든 아이를 국가와 함께 키운다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출산 정책에서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네, 뭐 좀 부러워지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결혼과 출산을 좀 분리하고 다양한 형태 가족이 자연스럽게 용인이 되고 또 국가가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분위기가 불란서의 출산율을 높이는 이유가 된 것 같은데요. 한국의 현재 합계 출산율은 한 명도 되지 않는다고 하죠. 불란서의 사례도 우리가 한번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들어봤습니다. 최유한 평론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한국의 인기 장수 보이그룹이죠. 슈퍼주니어가 2011년에 발표한 이 노래, 2009년에 발표한 쏘리쏘리와 더불어 정말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요. 어깨가 절로 들썩여지는 노래입니다. 미스터 심플 들어보시죠. Because I'm not in not it. Hey, I'm Mr. Simple. Because I'm not in not it.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금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은 이 세상의 온갖 신기하고 새로운 신기술 이야기 전해드리죠. 뉴스 신세계로 함께합니다. 자, 신세계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정철 기자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인공지능이 농사에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이야기 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 삶의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네.
말하는 인공지능 스피커부터 자동차 자율주행, 바둑을 직접 두는 인공지능 알파고 등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요즘은 인공지능이 농사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요. 오늘 살펴볼 신기술 스마트팜은 농림축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단계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서 지능화된 농업 시스템입니다. 이제는 농사도 스마트하게 하는 거죠. 스마트팜이라는 게 어떤 기술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스마트하면 똑똑하다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죠. 그러니까 뭐 직역을 해보면 농사도 스마트폰처럼 똑똑한 첨단 기술이 적용된다 뭐 이런 건가요?
네. 스마트팜은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이용해서 농작물, 가축 및 수산물 등의 생육 환경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해 줍니다.
네.
컴퓨터와 지능형 선전하기 등으로 원격에서 자동 관리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생산의 효율성뿐 아니라 편리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응용 분야에 따라서 스마트 농장, 스마트 온실, 또 스마트 축사, 스마트 양식장 등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이 어떻게 농사를 돕고 있나요?
농장 제어 시스템이 있는데요.
네.
이는 서버를 구축하고 농장을 자동화하는 기능입니다. 각종 센서로 농장의 상태를 한 화면에서 파악하고 농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비닐하우스의 개폐, 또 온습도 조절 등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고요. 이 때문에 농장주는 농장에 있지 않아도 이제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도 손쉽게 이 모든 것을 파악하고 조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막 문 열고 닫고 이런 것도 이제 직접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버튼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자, 너무 편할 것 같은데 한 대학교에는 이 스마트팜 기술을 통해서 식물을 진짜 키우는 식물 공장이 있다고 들었어요. 여긴 또 어떤 곳인가요?
전북대 익산 캠퍼스에 위치한 LED 농생명융합기술센터에서는
네.
330평방미터 규모의 LED 식물공장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3,500여 개의 LED를 활용해서 식물을 키우고 있는데요.
네.
LED는 식물의 생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LED는 식물이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빛이나 에너지를 주고요. 물론 식물이 생장하는 데는 태양빛이 가장 좋지만 태양빛의 모든 파장이 또 필요하진 않다고 합니다.
네.
또한 LED는 식물이 꽃이나 열매를 맺을 때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빛에 따라 식물의 생장이 변하는 광형태 형성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단어가 나오네요.
네. 빛을 쬐인 정도에 따라서 식물에게 신호를 주면 생장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건데요. 그러면 식물은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맺으며 적절한 생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식물이 보통은 그냥 태양이 뜨는 낮에는 광합성하고 밤에는 쉬면서 그렇게 자라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팜에서는 LED를 통해서 빛을 조절하니까 뭐 태양이 안 뜨는 날 뭐 이런 것도 크게 상관이 없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팜이 기후변화와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한 대안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에다 농촌지역 고령화도 갈수록 농사 짓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14일 경상북도가 대안으로 농작물 재배 환경을 자동 조절하는 스마트팜의 보급을 대폭 늘리기도 했는데요. 5년 전에 스마트팜을 도입한 한 농가는 차양막 자동 개폐기는 기본이고요.
네.
열화상 카메라가 직물이 광합성하는 최적의 온도를 찾아내 알려준다고 합니다. 또 토마토 생육에 맞춰 비료도 자동 공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좀 일손을 덜겠어요. 그러다
네, 맞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네. 농장이 안 나가도
그러니까요. 네,
이 기술만 있으면 농사 쉽게 지을 수 있겠죠. 이 농가의 생산량은 이전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었다고 하고요.
네.
일손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토마토 재배 농가 주인인 이모 씨는 노동 강도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됐다. 또 수익성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다 보니까 만족한다고 말했고요. 또한 고령화 시대에 대안으로 스마트팜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경상북도는 상주와 포항의 내년까지 축구장 100개 면적의 스마트팜 단지를 여는 데 이어서
굉장히 크게 여네요.
네, 맞습니다. 엄청 큰 거죠.
네.
또 안동 사과 농가에는 전국 최초로 야외 스마트팜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우발적인 저온 피해라든지 또는 우박 피해라든지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을 스마트 농업을 통해서 미리 감지한다면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겠네요. 또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농가도 많은데 스마트팜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도 좀 활용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자,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동물들을 키우는 목장에도 스마트팜 기술이 적용된다. 동물들은 어떻게 좀 도움을 받을까요?
먼저 충남 당진에 있는 성운 목장을 살펴볼 텐데요.
네.
김성규 대표가 운영하는 성운 목장은 37년 전에 송아지 3마리로 시작했지만 어느덧 170마리가 넘는 소가 뛰노는 목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형 목장이 됐네요.
네. 김 대표는 이 정도 성장하기까지 소의 발정, 탐지기, 카우 매니저의 덕을 많이 봤다고 하는데요.
네.
그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카우 매니저를 접하게 된 이후 소의 귀에 부착한 센서를 통해서 수집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전송해주기 때문에 발정을 100% 잡아주고 있다고 하고요.
네.
이를 통해서 무엇보다 건강 상태를 수시로 체크할 수 있어서 질병 예방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카우 매니저를 통해서 개체별 운동량, 체온, 반추, 섭취 등을 언제 어디에서든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꾸준한 관심만 갖는다면 선제적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건데요. 덕분에 김 대표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자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게 일상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눈 나빠지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쨌든 굉장히 많이 편해졌을 것 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 소의 젖을 짜는 차규, 그거를 또 자동으로 하는 목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안성시 보계면에서 하현재 대표가 운영하는 적서농장인 성여신 목장에서도 스마트팜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하 대표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소의 건강을 확인하는 건 물론이고 차기도 로봇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젖소들이 젖이 불면 사람 손을 기다릴 필요 없이 스스로 차규 시설로 찾아간다고 하고요.
네.
소들이 도착하면 로봇이 레이저로 소의 젖 부위를 자동 감지해서 세척과 소독을 한 다음 젖을 짠다고 합니다.
뭐 세척과 소독도 하고 사람 손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네. 위생적이기도 할 것 같고 또 사람도 더 편하고 정말 신세계인 기술 정말 알려주셨네요. 스마트팜 기술 한국은 물론이고 북한에도 활용될 수 있는 날 빨리 오길 바라봅니다. 자, 이정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샹야오, 传送一封简讯给你，我好想好想你。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중국어를 배워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은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믿어 하는 희망적인 표현 하나 알려드릴게요.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샹신 하면 믿다 라는 뜻이에요. 모든 거 하면 이치에, 모두 하면 또, 그리고 후이 하면 모으다, 모이다, 만나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회의할 때 이 회자가 바로 후이라고 읽는 중국어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조합해서 샹시인 이치에 또 후이 하더라고 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믿어, 직역을 해보면 모든 일이 잘 모일 거라고 믿어인데요. 여기서는 잘 되다란 뜻으로 해석이 되겠죠. 자, 상황이 쉽게 변하지 않을수록 꿋꿋한 긍정의 힘이 중요하겠죠. 모든 일이 잘 될 겁니다. 샹신 이치에 또 후야하다.
샹야오 传送一封简讯给你，我好想好想你，想要立刻打通电话给你，我好想好想你。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7월 17일 토요일은 대부분 지역이 구름 많은 가운데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삼지연 15도, 해산 19도, 강계청진 22도, 신의주 함흥 원산 23도, 평양 개성 사리원 해주 24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26도, 원산 청진 28도, 해주 함흥 30도, 신의주 사리원 해산 31도, 평양 강계 개성 32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고, 먼 바다에서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0.5m로 일겠고, 먼 바다에서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 및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했습니다. 현재 시간 15일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2% 하락한 71.6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배럴은 158.9리터에 해당합니다. 국제 금값은 3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2% 상승한 1829달러에 마감했고요. 1트로이 온스는 31.1g에 해당합니다. 은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은선물 7월물 가격은 온스당 26.38달러입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 646.66원입니다. 신지은의 생활중국어 그리고 생활뉴스까지 함께했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순위 뉴스 7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소개해드리는 순위 뉴스 7입니다. 먼저 7위 뉴스입니다. 최고령 국군포로 귀환자였던 이원삼 씨가 지난 14일 오후 6시께 향년 96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씨는 국군 창설 멤버로 6.25 전쟁 휴전협정을 이틀 앞둔 1953년 7월 25일 포로로 붙잡혔습니다. 이후 북한 탄광에서 일하다가 2004년 10월에야 탈북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1994년 고 조창호 종의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북한을 탈출해 국내로 귀환한 국군포로는 총 80명입니다. 올해 이 씨를 포함해 4명이 숨지면서 생존자는 16명이 남았다고 국군포로 송환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6위 뉴스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최근 유엔에 자국의 식량난과 의약품 부족 현상 등을 자인하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외부의 지원을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15일 북한이 유엔 고위급 정치 포럼에서 자발적 국가별 검토 VNR 보고서를 공개한 배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이 보고서가 곧 외부의 지원을 호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에너지, 식량, 식수, 위생 문제 등이 언급된 것은 앞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이것들이 우선 관심 분야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은 5위 뉴스입니다. 한국 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 중인 가운데 16일 신규 확진자 수는 1,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536명 늘어 누적 175,04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보다 63명 줄었지만 확진자 수 자체는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낮 시간대 4명,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로 제한한 데 이어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4위 뉴스입니다. 억만장자 제프 베이조스와 함께 우주여행을 갈 마지막 동승자는 네덜란드의 18살 예비 물리학도 청년으로 정해졌습니다. 일간 워싱턴포스트 등은 현지 시간 15일 우주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이 자사의 로켓 뉴 셰퍼드를 타고 베이조스와 함께 우주여행에 나설 또 다른 동승자가 대학 진학을 앞둔 올리버 담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뉴 셰퍼드는 20일 미 텍사스 서부의 블루 오리진 발사기지에서 이 회사의 첫 유인 우주 비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3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특별정상회의에서 비대면으로 만날 예정입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시 주석이 저신다 하던 웰링턴 총리 초청으로 APEC 화상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도 참석 의사를 밝힌 상태라 3국 정상의 화상 대면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3개국 정상이 만나는 건 지난 4월 미국이 주최한 화상 기후 정상회의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2위 뉴스입니다.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크게 둔화했습니다. 15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은 7.9%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1분기 경제성장률 18.3%보다 크게 둔화한 수치입니다. 지난 1분기에는 작년 코로나19 확산 충격에 따른 기저효과 덕분에 사상 최고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지만 2분기 들어서는 이런 요인이 사라진 효과가 컸습니다. 로이터통신은 공식 발표 자료는 높아진 원자재 가격이 공장 활력을 저해하고 코로나19 확산이 소비 심리를 억눌렀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뉴스입니다. 서유럽에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이칠란드와 벨지크에서 약 70명이 사망했습니다. 영국 BBC 등에 따르면 도이칠란드와 벨지크, 네덜란드에서 폭우로 불어난 물과 급류에 주택이 붕괴하고 자동차가 휩쓸리면서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도이칠란드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와 라인란트 팔츠주에서 각각 최소 30명, 28명이 목숨을 잃어 가장 피해가 컸습니다. 강이나 저수지 인근 주민들은 당국의 대피령에 따라 집을 떠나 고지대로 이동했으며 도이칠란드에서만 최소 20만 가구의 전기가 끊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순위 뉴스 7이었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식품의 저장기간을 크게 늘려주는 게 냉장고죠. 신선도를 조금이라도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채소, 과일 이런 거 무조건 냉장고에 넣고 보는 사람들 많죠.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요, 모든 식품이나 식재료들이 다 냉장고에 들어간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냉장고에 넣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자, 일부 식품들의 경우에는 냉장 보관했다가 되려 곰팡이 생기거나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마늘은요, 냉장고에 두거나 비닐봉지에 싸서 보관하면 오히려 곰팡이가 생길 수 있답니다. 마늘은요, 건조하고 서늘한 실온 상태에서 공기순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보관하는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토마토도 냉장 보관하면 숙성 방해하고 풍미를 해치게 된다고 해요. 아, 지금 저희 집 냉장고에 토마토 들어있는데 얼른 꺼내야겠네요. 자, 바나나도 냉장 보관하면 안 됩니다. 열대과일인 바나나는 냉장고의 차가운 온도를 견뎌낼 자연 방어 능력이 없대요. 감자도요, 냉장 보관하면 녹말 성분이 당으로 변하게 되고요. 육질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색도 잃고 요리할 때도 단맛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감자도 건조하고 서늘한 실온에 보관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당장 냉장고에서 이런 식품들은 꺼내주시고요. 자, 이번 주에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선물 하나 더 띄워드릴게요. 인기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 출신이죠. 김준수 씨. 노래 정말 잘해요. 최근엔 뮤지컬 가수로 아주 맹활약을 하고 있답니다. 2006년 봄이죠. 전 세계를 강타했던 한국 드라마 태양의 후예, OST로 쓰여서 더 인기를 끌었던 노래입니다. 김준수 씨의 How Can I Love You 들으면서 오늘 순서는 마칠게요. 코로나19 더 조심하시고요. 주말도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